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1일 밤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오늘 현재까지 적어도 59명이 숨지고 52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도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인 64세 남성 스티븐 패덕은 라스베가스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근처 야외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패독이 머는 호텔 방에서 총기 16정, 그의 거주지인 메스키트 집에서 18정 등 총 34정의 총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기관총으로 개조된 총도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TV 연설을 통해 이번 사건을 완전한 악으로 규정했으며 내일 라스베가스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뒤 피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헌혈을 하기 위해 줄을 섰으며 미국 전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 당국은 지난 1일 미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범인 스티븐 패독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패독은 군 복무 경험이나 정신병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거나 극단적인 이념을 갖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이한 범죄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클락 카운티 보안국 관계자는 그의 과거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셉 롬바디 클락 카운티 보안관은 범인을 사이코패스로 규정하며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패독이 회계사로 근무했으며 도박을 즐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패트릭 패독은 은행 강도범이었으며 1960년대에 미 연방수사국 수배자 명단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는 자신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지만 미 정보당국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정남이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에 의해 살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소속 병리학자인 모함마트 마무드 씨는 오늘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VX 신경작용제가 김정남의 얼굴과 눈뿐만 아니라 혈액과 소변 등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드 씨는 김정남의 뇌와 폐, 간 등 장기 역시 손상됐다며 VX 신경작용제에 의한 사망이 확실하며 다른 원인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씨를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은 어제 열린 1차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약 100년 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중력파 이론을 입증한 과학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레이너 와이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명예교수와 캘리포니아 공대의 베리 베시 씨와 킵손 교수를 올해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급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연구진인 3명의 수상자는 올해 초 중력파를 관측한 바 있습니다. 중력파는 별의 폭발이나 충돌 등 거대한 우주 변화에 의해 시공간이 뒤틀릴 때 생기는 파장을 뜻합니다. 이런 중력파의 존재는 아인슈타인에 의해 처음 제기됐지만 실제로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성과가 우주 탄생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번 연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과거에 보지 못한 세계를 열어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내 양대정파인 파타와 하마스가 통합정부 구성을 통한 화해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라미 함달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는 오늘 파타와 하마스의 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가자지구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대화는 억류 미국인 문제에 국한한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clear that now is not the time to talk. The only conversations that have taken place or that would
미 국무부는 북한이 무기를 팔아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며 어떤 나라도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통신 업체가 북한의 새로운 인터넷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북부에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1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직 억류 미국인을 귀환시키기 위한 대화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북한과의 협상 시도는 시각 낭비라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ve been clear that now is not the time to talk. The only conversations that have taken place or that would be on bringing back Americans who have been detained.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협상 시도를 시간 낭비라고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북한과의 대화는 오로지 억류 미국인 귀환에 관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대화를 포기할 건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억류 미국인 관련 대화만 갖고자 한다며 현재로선 그 이상의 대화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Those were the type of conversations that this administration was willing to have. Beyond that, there will be no conversations with North Korea at this time.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과의 외교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와 외교적 압박을 구별해야 하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alking and putting diplomatic pressure. We still strongly support putting diplomatic pressure on North Korea, which we're continuing to do.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은 계속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것을 촉구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계속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서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전직 관리들의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대화를 종용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do believe it's a presidential strategy. I think he is showing the North Korean.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될 것이란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보다 자신이 더 상대하기 힘들며 자신의 해결책 또한 북한이 선호할 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틸러슨 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사 역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실망감 표출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감행한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모두가 갖고 있는 실망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드러낸 것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그가 꼬마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틸러슨 장관이 전날 북한과의 두세 개 채널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각각 착한 경찰과 나쁜 경찰 역할을 나눠 맞는 굿캅, 배드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칠게 북한을 몰아붙이고 틸러슨 장관은 북한을 달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낸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수미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은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I do think premature engagement with the North is not productive.
테리 전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관여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은 자신의 국무장관을 깎아내린다는 점에서 매우 과장됐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 자체가 실제 대화에 큰 비중을 둔 게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과하게 반응했다는 지적입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특히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 유지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maintain pressure on North Korea via enforcement of sanctions, but at the same time, I do think we need to maintain communications line as well.
제재 단속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 창구는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을 특별한 전략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국무장관을 깎아내렸다는 점에서 굿캅, 배드캅은 현명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here is room for negotiation. The stanc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remains negotiation. But what the president is...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여전히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대화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실패할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질 결과가 북한 지도부에게는 최악이란 점을 말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도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가 틸러슨 장관의 제안처럼 미국과의 대화에 돌입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건 대화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어떤 핵실험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 자신들의 안보 우려와 다른 문제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ary is probably going to continue on his chosen path. Again, I'm enormously skeptical personally.
개인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틸러슨 장관으로선 좀 더 긴 시간 대화라는 선택지를 찾아 나설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리스 전 실장은 틸러슨 장관이 사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type of public rebuke by a White House of a cabinet officer has happened in the past, but never.
백악관 내각의 공개적인 질책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큰 소리로 또 분명하게 이뤄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사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리스 전 실장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이집트 당국이 지난해 8월 미국의 정보를 받아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북한 선박에서 무기를 압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무기를 주문한 곳이 이집트 기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이집트 당국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북한 선박에서 압수한 무기의 구매자가 이집트 기업들이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 관계자와 서방 외교관들을 인용해 유엔 조사 결과 이집트 사업가들이 비밀리에 이집트 군당국을 위해 북한산 무기를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거래를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 이집트 기업인들이 애를 써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 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이라크 정부에 전달해 압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주문한 이집트 기업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이집트 당국에 압수된 북한 선박 지선호에는 3만 개의 로켓 수류탄이 2.3톤에 달하는 철광석에 가려진 채 실려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캄보디아 국기를 걸고 항해했습니다. 하지만 배에는 북한 선원 23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해주 지역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집트 당국의 압수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은 배에 담긴 물품이 수중 펌프 장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당국이 2,300만 달러로 추정되는 무기 거래 비용을 전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 사건이 올해 여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집트에 지급하던 3억 달러 규모의 군사 경제 원조 자금을 동결하거나 보류한 것에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최근 강화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가 줄었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기를 내걸고 항해하는 등 북한이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인 이집트를 비롯해 이란, 미얀마, 쿠바, 시리아, 에리트레아 등의 저렴한 재래식 무기와 군사 장비를 판매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헤즈볼라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 등 테러 집단도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 당국에 압수된 로켓 수류탄은 1960년대에 옛 소련에서 만든 PG-7을 모방한 무기입니다. 유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이 무기에 기재된 정보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집트로 향한 로켓 수류탄에는 압수되기 5개월 전인 2016년 3월 생산됐다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유엔 보고서는 이들 무기가 최근에 생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현재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는 국가지만 아직도 옛 소련에서 생산한 무기 체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려 한 PG-7 수류탄 역시 이집트가 사용하는 대전차화기 RPG-7에 사용됩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려 한 이집트와는 계속 대화를 나누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를 팔아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며 어떤 나라도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언론에 보도된 이집트의 북한 무기 구매 관련 사건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이집트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게끔 또 이를 이행하는 것이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n ongoing dialogue with the Egyptians to ensure that they fully understand their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앞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해 8월 이집트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에 숨겨져 있던 무기를 구입하려던 국가가 적발 당국인 이집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북한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무기 판매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어떤 나라도 북한과 무기 관련 관계를 유지하는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Given that North Korea uses arms sales to fund its WMD programs, there is no excuse for any country to maintain an arm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애덤스 대변인은 러시아 통신 업체가 북한의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각국이 북한에 최대 압박을 적용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앞서 미 언론들은 러시아 통신업체 트랜스텔레콤이 북한에 새로운 인터넷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북한은 중국 국영회사가 운영하는 기존 인터넷망과 더불어 복수의 인터넷 접속수단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협상에 계속 열려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open to serious and credible negotiations to implement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and bring North Korea into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레이스 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일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두고 모순된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대화가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But North Korea has shown it has no interest in credible talks at this time and has no desire to negotiate in good faith.
북한은 현재 신뢰할 만한 대화에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바람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도발적 위협,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다른 무기 시험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sincere indication for North Korea would be the immediate cessation of its provocative threats, nuclear tests, missile launches, and other weapon tests.
앞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현재로선 김정은에 대한 외교적 채널들이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북한은 핵 능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외교 혹은 군사력을 통해 그렇게 할지는 북한 정권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러시아 통신업체가 북한의 새로운 인터넷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여러 언론 매체가 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흐름을 관찰해온 다인 리서치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인터넷 통신업체인 트랜스텔레콤이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스텔레콤은 러시아 국영철도회사의 자회사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중국의 통신회사인 차이나 유니콤을 이용해 인터넷을 연결해왔습니다. 러시아의 트랜스텔레콤은 북한 인터넷 연결의 60%를, 중국의 차이나 유니콤은 40%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인터넷 접속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제유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유입량은 물론 북한의 정제유를 판매한 나라들도 공개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 제품, 정제유를 감시할 수 있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위원회 웹사이트에 최근 공개된 해당 웹페이지에는 북한에 판매된 정제유의 양이 실시간으로 게시됩니다. 또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 운송된 정제유가 상한선의 75%와 90%, 95%에 도달했을 때마다 이를 회원국들에게 통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달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 양과 함께 이를 보고한 국가명을 표기하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이번 웹페이지 개설은 지난달 11일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375호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2375호는 정제유에 대한 북한으로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제공과 판매, 운송을 금지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용량을 50만 배럴로 규정했습니다. 또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제한했습니다.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한 나라들은 매 30일마다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올해 초 북한산 석탄의 수출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 페이지 역시 북한 석탄을 수입한 나라가 양과 금액 등을 보고하면 위원회가 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다만 지난 8월 채택된 2371호가 북한산 석탄의 전면 수입 금지를 포함하면서 지난 6월 보고분을 끝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또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WMD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핵과 재래식 무기용 이중용도 물자 지정에 이은 새로운 조치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공개된 대량 살상 무기용 이중용도 물자는 모두 32개입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이들 품목과 재료, 장비, 물품과 기술을 목록으로 정리해 지난 29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장비들이 대거 포함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용 글로브 박스와 방사선 감지와 감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 방사선 경화 TV 카메라 등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니켈 혹은 알루미늄용 전기 도금 장치와 입자 가속기, 질량 분석계, 지진 탐지 장비 또는 지진 침입 탐지 시스템 등도 이번 목록에서 확인됐습니다. 평범한 나라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들일 수 있는 물품들이 북한에선 금수 품목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채택된 결의 2375호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2375호는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의 채택 15일 안에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관련 목록에 추가할 것을 결정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금수 품목을 결정해 발표하면 각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정부기관 등을 통해 이들 물자를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위원회가 원형 자석과 강철, 자성 합금, 레이저 용접기계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자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는 별도의 발표문을 내고 이들 품목을 금지 품목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 8월 채택된 결의 2371호 이행의 일환으로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핵과 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8개 품목과 생화학 무기 관련 물자 3개 품목도 금수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 9월 말로 끝난 2017 회계연도에 모두 12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단 한 명의 탈북 난민도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미국의 2017 회계연도 중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 회계연도 8명, 2006년 회계연도 9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12명 가운데 여성이 9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명이 일리노이주에 정착했고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각각 2명, 콜로라도주와 텍사스주, 유타주가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1월에 3명 그리고 올해 1월이 1명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8개월 동안은 단 한 명의 탈북 난민도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입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이게 통제가 다시피 많이 심해졌고 중국 내에서도 많이 심해졌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탈북자 구출과 재정착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재미 탈북민연대 그레이스 조 부대표는 미국 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이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천천히라도 오래 걸려도 프로세스 한두 개씩은 됐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북자 입국이나 이제 탈북자 난민이 입국하는 부분에서나 있어서 좀 영향이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말 모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에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난민 입국 프로그램 중단 기간은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최근 비호에 보낸 이메일에서 망명이 허용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대표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이 어떤 식으로든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된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 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에 오신 하신다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한이 1년에서 1년 반이 최소한 기다리는 기간이어서 많이 없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거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프로세스가 빨리 안 되는 상황을 봐서는 그분들도 선택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들이 북한 인권법의 정신에 배치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nd I think the executive branch should become aware that there were very good reasons.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감안한다면 그들이 미국에 오도록 장려하고 환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행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 회계연도에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2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약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 수가 최근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9월 말로 끝난 2017 회계연도 입국자는 지난 10여 년 가운데 세 번째로 적은 규모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민 문턱이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이런 것들이 탈북 난민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윤국한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예.
올해 1월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단 한 명도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서 미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한 게 지난 1월 12일이었는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건 1월 20일이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 명의 탈북자 입국도 없었던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금지했습니다.
예.
이 기간 중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 문호는 공식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이 당연히 탈북민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이 행정명령이 지난 7월 16일로 효력이 다했지만
네.
이후에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없었습니다.
예. 행정명령의 효력이 끝난 지 이제 두 달이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이제 입국자가 전혀 없는 건 이건 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이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는 데 필요한 절차 때문입니다.
예.
이 탈북민들은 통상 중국을 거쳐서 제3국으로 미리 입국한 뒤에 그곳에서 미국이나 한국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미국 입국을 원할 경우 신원조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예.
그런데 난민 입국이 금지된 기간 중에는 신원조회 등 난민 지위 부여를 위한 행정 절차도 중단됐던 만큼 이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재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민과 관련된 여러 규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탈북민의 미국 입국 역시 어렵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뭐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반이민 정서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연간 수용하는 난민 수를 내년부터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미 언론들에 따르면 최대 수용 인원을 4만 5천 명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리아와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난민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점에 미국은 오히려 난민 수용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예.
이 세계 최대 난민 수용국인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트럼프 정부가 얼마 전에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앞서 이현철 기자가 전해준 리포트 보니까 또 망명이 허용된 경우는 뭐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그렇다면 탈북민의 난민 자격 입국에 이러한 조치가 영향을 미칠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망명이 허용된 경우는 북한 주민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긴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조치는 탈북민의 난민 자격 입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탈북민의 난민 지위 신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원 조회 등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인권 활동가들은 결국 난민 지위를 부여받는 탈북민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조치로 인해서 그동안에 뭐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민간 차원의 미북 간 교류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외교관을 제외하고 그동안 교육이나 문화, 스포츠 행사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북한인은 한 해 대략 15명 수준이었는데요.
예.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입국 금지 대상국에 포함하면서 북한 당국이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 공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탈북민들의 미국 입국 추세와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 국무부가 워싱턴에 있는 쿠바 외교 인력 3분의 2를 돌려보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이 같은 조치를 공식 발표할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고요.
예.
또 중국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내년부터 기업들의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는 소식, 또 미국 서부 라스베이거스시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법 당국이 범행 동기의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외교 인력을 추방할 계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워싱턴 DC 쿠바 대사관 근무자 3분의 2에 대해서 귀국을 요청할 걸로 AP통신과 뉴스위크 등 주요 매체들이 정부 당국자들이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공식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데 따른 이 상호주의적 결정이라고 당국자 언론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 쿠바에 있는 외교 인력이 미국의 외교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미국에 있는 쿠바 외교 인력을 감축시킨다는 겁니다.
상호주의적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주재 외교 인력을 줄이기로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 지난해 12월에요.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외교 인력들이 신체적인 공격을 당해서 건강 이상으로 더 이상 현지에 머물 수 없어서 철수했습니다. 예. 지난 8월 국무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당시 국무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주재 쿠바 외교인력 2명에 대한 추방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 신체적인 공격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국무부가 고심을 거듭했고요. 아바나 대사관 폐쇄를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현재 외교 인력 가운데 필수 근무자를 뺀 절반 이상을 감축하기로 한 걸로 렉스 텔러슨 국무장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예. 또 쿠바에 대한 안전관리 여행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예. 신체적인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쿠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현지 대사관 근무자들이요. 심각한 청력 손상을 입었다고 미 정부 관계자가 지난 8월에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예.
이들이 정상인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음역 밖의 소리를 내는 고급 장비에 노출됐다는 결론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부 매체에서는 누군가 음파 무기를 설치한 걸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 쪽에서 음파 무기를 미국 대사관 주변에 설치를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무하던 외교관들이 청력 손실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아직 그 확실하게 알려진 내용은 없는데요.
예.
쿠바 정부 측은요 미국 대사관에 그런 장비를 설치한 일도 없고 미국 외교 인력에 대해 위해를 가할 의도도 없다면서 이 연관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 아바나 주재 외교 인력 절반 이상을 불어들이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쿠바 측은 이유 없는 결정으로 비판을 하고요.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예,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이미 뭐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미국 정부의 이번 쿠바 외교 인력 3분의 2 감축 요구를 추방으로 보도한 매체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두 나라가 같은 규모의 외교 인력을 상대국에 머물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미 당국자들이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요.
예.
쿠바 정부도 이번 조치를 이 보복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전망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쿠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반세기 넘도록 적대 관계를 이어오던 미국과 쿠바가 지난 2015년 국교를 정상화했는데요.
예.
지난해에는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이 같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치를 되돌려놓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6월에 쿠바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현지 여행을 규제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되돌리려는 이유는 뭔가요?
네, 미국과 국교 정상화 이후에 교역과 여행객이 늘어서 쿠바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과실이 그 쿠바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라울 카스트로 정권과 군부만 돕고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쿠바 여행 규제 지침을 발표하면서요.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도 갖추지 못한 실패한 정권에 돈줄을 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예.
이 새 쿠바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쿠바 국민들의 연대에 의해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군요.
네,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요 전국 일률적으로 환경 보호세를 부과합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내놓는 화학업체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요 대상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소액 부과했던 환경 관련 분담금을 공식 세목으로 통합해서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걸로 오늘 중국어권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예,
환경보호세를 통합 시행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중국의 대기오염 뭐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공기질이 나쁜 도시 순위를 매기면 뭐 언제나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지역이 상위권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수질, 토양오염까지 통합관리해서 중국 정부가 환경 개선에 나서려는 건데요. 자동차 매연과 주택 하수를 비롯해서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 공장에서 내뿜는 매염과 오염수가 가장 큰 걸로 중국 당국이 꼽고 있는데요. 예.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네.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까?
공기를 오염시키는 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은요, 0.95kg 배출 단위당 1.2위안, 미화로 한 18센트인데요.
예.
이 정도 금액에서 한 12위안, 그러니까 1달러 한 80센트를 개별 과세합니다.
예.
이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 물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런 오염 물질을 주로 내놓은 화학, 에너지 기업의 납세 부담은 지금보다 40%에서 30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환경분담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들도 통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글쎄요. 이런 과세가 환경오염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중국 정부 세수는 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새 환경보호세 아래서 2015년 대비 한 3배 정도인 5억 위안, 미화로 한 75억 3천만 달러가 거칠 걸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미국 언론들이 주요 소식으로 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박장으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시에서요, 지난 일요일 1일 무장괴한이 음악 공연장에 모여있는 청중들을 겨냥해서 총을 마구 쏴서 지금까지 59명이 숨지고 527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났습니다.
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언론이 관련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많은 나라 지도자도 미국의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애도의 표시로 관공서에 이 조기를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기 개양 외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 백악관 직원들하고 어제 오후에 백악관에서 묵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연방의회 의원들도요, 이날 전체 회의에 앞서서 일제히 묵념하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고요. 또 뉴욕 증권시장도 오전에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뭐 미국 곳곳에서 이 추모 관련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범행 동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없는데요. 사법당국이 범행 동기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망한 용의자 스티븐 패독 씨가요, 정신병력이나 범죄 경력도 없고요. 그 밖에 수사당국이 특별히 이번 사건의 동기와 연결할 만한 사항을 찾을 수가 없는 걸로 현재까지 알려졌습니다.
예. 뭐 외로운 늑대가 저지른 범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외부 세력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주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예.
이슬람 무장조직 IS가 용의자 패독 씨가 IS 전사고 최근 이슬람 교도가 됐다면서 이번 공격을 자신들이 사주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는요, 용의자가 외부 테러 조직과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 용의자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알려졌습니까?
네, 이 관련해서 지금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용의자 이웃들에 따르면은요, 이 패독 씨는 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또 용의자는 80년대 초에 미국 방산업체인 로키드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 도박을 즐긴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웃한테 자신을 이 프로 도박사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용의자 가족도 있다고요?
네, 용의자 남동생하고 어머니가 이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데요. 남동생은 언론에요. 자신의 형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용의자의 아버지가요. 과거에 은행 강도 혐의로 이 FBI가 쫓는 1급 수배자였다고 하는데요. 뭐 이번 사건하고 바로 연결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또 패독 씨가 두 차례 결혼했다가 이혼한 걸로 알려졌는데 아이는 없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용의자가 범행해서 이 자동소총을 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미국에서는 원래 이 자동소총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살상력 때문에요. 소총을 연발로 쏠 수 있는 자동 기능을 쓰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이 소총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한 걸로 추정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자동 소총을 썼다 하더라도 용의자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었던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요, 용의자가 참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총을 쏜 그 호텔 방에서 총기가 한 그 23정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소총이 한 20정이었고요. 또 안정적인 사격을 위해서 총을 받치는 삼각 거치대와 조준경까지 갖춘 걸로 드러났습니다. 거기다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총을 쏴서 인명 피해가 컸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 남포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9도입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19도, 수풍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7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6도, 희천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20도로 하루 중에 일교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해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9도고요. 용현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0도가 되겠습니다. 개성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2도, 사리온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 20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12도입니다. 청주엔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9도, 웅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8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 북부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1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1일 밤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오늘 현재까지 적어도 59명이 숨지고 52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도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64세 남성 스티븐 패독, 라스베가스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근처 야외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패독이 머문 호텔 방에서 총기 16정, 그의 거주지인 메스키트 집에서 18정 등 총 34종의 총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기관총으로 개조된 총도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TV 연설을 통해 이번 사건을 완전한 악으로 규정했으며 내일 라스베가스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뒤 피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헌혈을 하기 위해 줄을 섰으며 미국 전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 당국은 지난 1일 미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범인 스티븐 패독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패독은 군 복무 경험이나 정신병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거나 극단적인 이념을 갖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이한 범죄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클락 카운티 보안국 관계자는 그의 과거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셉 롬바디 클락 카운티 보안관은 범인을 사이코패스로 규정하며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패독이 회계사로 근무했으며 도박을 즐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패트릭 패독은 은행 강도범이었으며 1960년대 미 연방수사국 수배자 명단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는 자신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지만 미 정보당국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약 100년 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중력파 이론을 입증한 과학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레이너 와이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명예교수와 캘리포니아 공대 베리 베시시 킵손 교수를 올해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급 레이저간 섭계 중력파 관측소 연구진인 3명의 수상자는 올해 초 중력파를 관측한 바 있습니다. 중력파는 별의 폭발이나 충돌 등 거대한 우주 변화에 의해 시공간이 뒤틀릴 때 생기는 파장을 뜻합니다. 이런 중력파의 존재는 아인슈타인에 의해 처음 제기됐지만 실제로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성과가 우주 탄생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번 연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과거에 보지 못한 세계를 열어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정남이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에 의해 살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소속 병리학자인 모하마트 마무드 씨는 오늘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VX 신경작용제가 김정남의 얼굴과 눈뿐만 아니라 혈액과 소변 등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드 씨는 김정남의 뇌와 폐, 간 등 장기 역시 손상됐다며 VX 신경작용제에 의한 사망이 확실하며 다른 원인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씨를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은 어제 열린 1차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내 양대 정파인 파타와 하마스가 통합정부 구성을 통한 화해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라미 함달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는 오늘 파타와 하마스의 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가자지구에서 내각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진지하게 통합을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함달라 총리는 이날 국가의 지위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단합이라며 분열을 종식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가자지구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함달라 총리는 그러나 통합을 위해선 노력과 시간,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내 과격단체인 하마스는 자체 행정부를 해산하고 파타 측과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교통안전국은 3년 전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을 끝내 찾지 못했다고 오늘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